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도 복된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쁨이요 소망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져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삶의 내용, 방향,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진 이후에 한 인생길을 쭉 살고 마지막에 눈 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 나의 유일한 자랑은 내가 예수 안에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참 그런 것이죠.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을 때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사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저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주고 뭐 그럴 것들을 많이 손에 쥐고 또 그것이 놓치게 되면 슬퍼하기도 했었지만 막상 죽음이 무덤이 삼켜버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남는 비석에 딱 남는가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안에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 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는 동안에 그렇게 소중했고 사는 동안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으며 그렇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남고 오직 딱 하나, 이 삼켜버린 사망을 이길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할 때 겪는 그 아픔은 말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부실한 자식이 믿음생활을 좀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때 부모가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죽어도 그렇지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지막 최종적 유언 같은 이 사랑의 이 전달은 예수 생명 외에는 없다는 걸 압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우리의 참 소망이요 기쁨이 될까? 왜 그것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를 완전히 구분짓는 결정적인 것일까?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완전히 뒤집어진 자예요.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으로 특별히 유대인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버린 배설물로 되어집니다. 딱 한 가지 이유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뒤로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의 것이 도대체 예수를 만난 후에 왜 배설물이 되어졌을까? 자신이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졌던 그 귀한 것들이 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배설물로 무가치한 것으로 버려질 만한 것으로 인식 자체가 가치 자체가 바뀌어버렸을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좀 설명을 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생적 유대인이란 뜻이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가입된 자가 아니라 태생적 유대인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내가 열두 지파 가운데서도 보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수로는 적지만 그 족보상 또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강력해서 참된 이스라엘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따라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했으니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걸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누구보다 순전하며 누구보다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루한 사람이라 자처할 만하고 지식에 있어서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으니 신앙적 열정이 충성되고 강력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으니 사실 종교적 의의가 그게 충분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종교적 의의가 충분하다는 것은 인생살이 자체가 성공한 사람을 뜻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천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천한 것이 되고 말았다. 예컨대 왜 그럴까?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전에 그렇게 좋은 것이요 그렇게 유익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나의 무엇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귀한 것들이 한순간에 배설물로 띄워졌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비교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전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그 모두 종교적 열심으로 인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한순간에 추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무가치한 것이 되어졌다. 대조가 있어요. 전에 가졌던 귀하게 여겼던 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어진 귀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9절에 이런 대조로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대조가 뚜렷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입니다. 율법의 의의가 율법의 의의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으면 그 계명 하나하나를 잘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적 노력의 결과로 그가 의롭다 할 만한 것들이죠. 그것이 왜 귀하지 않겠어요? 종교적 선한 열심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배설물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다른 종교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교인? 어떤 다른 종교인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겠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오?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나 다른 종교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나 사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여 잘 나가던 사람이 느닷없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버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 때문에 자기의 전 삶을 바치겠다고 변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이 바울의 변화와 같은 대답입니다. 본질상 크게 다르지 않은 대답이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나는 평범하지만, 나는 별 다른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심판이 이르는데 그 심판 날에 내 죄값을 씻기에, 내 죄값을 청산하기에 율법의 의의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살려고 하나님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 했었던 나의 종교적 의의와 노력이 내 죄값을 씻기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세상에서는 한 번 죽고 성경적으로는 두 번 죽습니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죽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만든 인생이 아니고 받은 인생입니다. 내 생명은 본래 내가 취하여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받아가는 것이니까 생명 자체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죠. 이 생명의 기한이 적어도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짧은 인생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본래 우리에게 인생의 한 선물, 삶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온 인생을 판단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맨 끝에 성경이니까 금방 찾죠? 한번 열어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기록되기를 2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선언된 말씀이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뿐더러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문제였어요. 여러분을 그날에 이 둘째 사망에서 건져줄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흉악하는 자들, 우상숭배, 거짓말 모든 자들은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다고 왔는데 그 유황불에 던져진 둘째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도움이 절실하지 않겠는가? 그 인생, 그 도움은 이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으로 건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입니다. 죄값.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값. 오늘도 기도하면서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한 주 동안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주의 의 앞에서 늘 부정한 자로 불의한 자로 서로 많은 허물들 몰라서 지은 죄야 호죽이나 많겠어요. 근데 알면서 짓는 죄가 못지않게 많잖아요. 고의로 범하는 죄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를 분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 그 계명에 쓰여진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뭘까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교훈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가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들에게 율법의 계명을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죄조차 분별을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뭐가 죄인지, 자기 행한 것이 왜 악인지, 이게 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뻔뻔하고 부패하여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도 사람 다 그렇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이 늘 자기를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죄다. 간음하지 마라. 죄다. 도둑질하지 마라. 죄라. 예배하라. 주께서 어린아이에게 알려주듯 하나하나를 알려준 겁니다. 율법은 죄가 뭔지를 분별하고 따라서 그 분별된 지식에 비추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도록 하시는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내가 행한 것들을 꼽아보니까 한 20가지 되는데 아, 이 중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는가 따져보니까 20개 중에서 15개는 좀 지킨 것 같고 5개는 못 지켰다. 이런 식으로 헤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치명적인 영적 구조가 뒤틀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나는 당신은 몇 개 지켰나? 난 3개. 당신은 난 10개.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지? 7개의 차이가 있네. 내가 당신보다 더 어떻지? 의롭지. 이게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못 적용하면 다른 이에 비해서 내가 의롭다는 자기 근거로 작용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죄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죄인인 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 자기들끼리 헤아려 보면서 나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요 너는 미움을 받을 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나는 건진받고 너는 망할 자가 된다 라는 분류와 비판과 정죄의 근거로 되어지고 자기 정당화에 자기 의의 근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의가 왜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그 죄값을 청산하기에 아무 쓸모없는 똥,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 까닭은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율법 이해에, 율법 적용에 근본적인 왜곡이 율법의 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한번 열어보실까요? 7장 19절과 24절 말씀.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남는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이 고백한 이 탄식은 정말 복음을 알아가는 자,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고 한다? 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속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방해하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걸 순종하고자 하지만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를 좌절시키고 나를 악으로 끌어가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나 악이다. 이 로마 7장 이 고백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본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본래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종교적 경건과 노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뿌리 깊이 샘의 근원이 악하여 동물을 쏟아내듯 내 자신이 그런 것이구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값의 문제를 치우지 못하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섞일 수 없다는 것은 전부 자명한 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재림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지금 예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척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너무 진실하셔서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 의인을 불러 모으시겠어요? 죄인을 부르시겠어요? 여기서 우리 대답은 의인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죄인을 부르셔야 되는데 죄인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찾아왔노라 하시면 나는 어떡하지? 주께서 의인을 찾으신다면 나는 어떡하지? 이 갈등과 이 영적 심란함과 고민을 가지면 삽니다. 주께서 의인을 불러야지 라면 죽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인을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왔노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도무지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여 마땅하거늘 저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온다. 그래야 장기와 세리와 함께 먹고 교제를 한다. 용납될 예수입니까? 죽여야 될 예수입니까? 그들의 결론은 죽여야 될, 살려둘 수 없는 예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뒤집어버린 자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서기관들 생각에는, 제사장들 생각에는 세리는 죽을 자고 자신들이 살 자인데 의인을 부른 것이나 죄인을 부러 왔다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종교 전통은 한편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면서 한편은 우리를 참 위태롭게 합니다. 종교 전통 안에 쭉 있다 보니까 그들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과 의에 따라서 그 속에서 참 안전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은 잃어버리고 하나의 화석이 된 것처럼 메마르버린 하나의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이 자기들의 구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진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몸의 부패성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십자가의 의와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 도덕과 교양과 상식과 율법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 몸을 똥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가 깨끗하다는 자와 똑같습니다. 자기 기만이죠. 스스로 자기를 속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배설물 들고 탁 서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싹 섰어요. 이제 죄값을 치르려고 딱 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자기 죄값을. 그래서 보따리를 딱 한 인생 살아와서 살면서 자기가 싸운 보따리를 쫙 풀어제깁니다. 보따리를 쫙 풀어제기면 뭐가 있겠어요? 그 속에 교양, 상식, 약간의 도덕적 의, 몇 가지 주섬주섬 닮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변명, 자기 연민, 그런 거 좀 닮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혹시 죄 지은 게 찝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변명을 좀 담았겠죠. 그리고 나 같은 인생 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것도 담아놨겠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 이렇게 이끌었는데 누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할까요? 도덕적 의의가 하나님 거룩 앞에서 그 마음까지 살피신 하나님 거룩 앞에서 의의 가치로 드러날까? 죄값을 치룰만 할까?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와 하나님 앞에서 그 설명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과 지혜가 있으신데 그것이 통할까요? 오직 그의 완악한 마음과 본래 근성이 어떤 것인가만 드러나겠죠. 우리 도덕과 교양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는 썩은 것에 불과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들었던 아주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썩은 생선을 집어넣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썩은 생선이 신선한 게 되는가? 그와 같다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좋은 비유죠. 아주 좋은 비유죠. 냉장고에 넣었을 때 냉장고에 들어간 생선이 이미 썩어 있으면 냉장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신선도를 유지시켜준다 하더라도 열어보면 썩은 생선일 뿐입니다. 우리의 도덕이, 우리의 종교생활에 대한 자기의가 얼마간 겉보기에는 신선도를 유지할 것 같지만 본설 본래 들어있는 것이 썩은 생선이니까, 본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부패해 있으니까 열어보면 썩은 겁니다.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좀 냉장고가 작용을 좀 한다고 하십시다. 좀 신선한 걸 넣었다고 우리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신선한 걸 넣었으니까 냉장고 일정 기간도 신선도 보존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자고요. 그 냉장고에 전기 코드가 연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도덕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가운데 엄밀한 의미의 선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귀한 일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성도가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착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낙원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의 도덕적 선이 요구된다고 말하거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속이는 일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종교적 경건의 노력을 힘써 해야 되지만 그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경건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일 뿐, 죄값을 치르는 의의 근거, 의의 근거나 공로가 결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인 거예요. 로마 3장 21절, 24절. 우리가 의지할, 그날의 죄값을 치르게 의지할 유일한 근거? 로마 3장 21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 복음이란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내던져야 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그 죄인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계명의 의를 온전히 이룬 자로 간주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인정됨을 어떻게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값을 치르심이요, 그가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것이 흠없는 자 된 그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이죠.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요, 믿고 회개하면 사는구나, 이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썩어진 자신의 의의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한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인생의 우여곡절과 어떤 일이 있어도 일관된 나의 생명의 존재의 근본의 부르심이요, 의미요, 가치는 오직 예수께 있다. 그 생명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것, 그 가운데 둘째 생활을 면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주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6절. 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1장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요, 그의 피로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바로 그분. 예수를 믿으면 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이 이 가치와 이 존귀함과 이 고상함과 바꿀 수 있겠어요? 무엇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뭐를 준다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을까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11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라. 예수 믿으면 둘째 사망해를 명쾌됩니다. 1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드라 교회에 보냅니다. 쭉 이어서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빌라데베 교회에 보내는 교수께서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도록 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뒤에 주께서 오실 때가 되면 새롭게 변할 것이지만 그의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은 영광 가운데 영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율법의 의를 배설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빌립보 3장 10절과 1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리스도 따라서 한 사람의 신앙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그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인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그걸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건강이 어떠하든 우리 인생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살겠지만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과 성질이 다 다른데 사는 모습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삶의 모양은 어찌하든지 한 가지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 많아서요 달려가는 길에 질척거리고 곁길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지식 때문에 달려가기를 멈추고 다시 생각하다 뒤돌아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 도덕적 의의 때문에 이 길 말고 딴 길이 낫다 해서 벗어갈 겁니다. 참된 성도는 그의 형편이 어떠든지 예수를 표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 때문에 그 부름의 상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지 넉넉히 견디며 삽니다. 끝까지 견디며 삽니다. 주께 주신 생명 내 인생 정한 그날까지 견디고 산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 1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납니다.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며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며 소망된 이유를 이 시간에 바울사도를 통해 주신 거룩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여 불러 모신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각기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있으므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